라디오 정보 시대.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 시대의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요,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냈고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살고 그러고 나면 오늘이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 12월 한 달만 지나가면 또 2017년도 보내게 됩니다. 네. 뭐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2018년 힘차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될 텐데요. 네. 자, 항상 연말이 되면은 좀 뭔가 벌써 가나, 이게 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가는 해가 아쉬워지는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아, 진짜 그 뭐 몇 뭐 30대는 30마일로 가고 뭐 40마일로 간다 그러는데
네.
아, 진짜 다 자동차 달리는 속도로 달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내년 2018년이 되면은 이제 뭐 30대는 40대, 40대는 50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인생의 속도가 더 빨라질 텐데 네. 다 또 내년에 또 저희가 또 열심히 살아야겠죠. 자, 원장님, 나나트 미술학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제 미술가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작품도 얘기해 봤던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좀 특별한 분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네.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건가요?
예, 네, 오늘은 이제 화가가 아니고요.
네.
그 한국의 미를 지킨 문화 대부, 문화 국부,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요.
네.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글쎄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은 지금 간송 전형필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조금은 생소합니다. 네. 이분은 결국은 화가는 아니신 거예요?
화가가 아니고요.
네.
일제강점기 때
네네.
일본으로 또는 외국으로 마구 팔려나가거나 마구 이렇게 파헤쳐져서 약탈당하는 유물들에 대해서 이분이 네. 거부였어요.
부자였군요. 네. 네.
그래서 전 재산을 통해서 전 재산을 자기 재산을 써가면서 우리나라의 보물들을
네.
지켜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물 지킴이, 국보 지킴이, 우리 문화 지킴이로서 문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는 조금 생소한데 이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이 미술계 쪽에서는 굉장히 차지하는 자리가 크겠어요.
그럼요.
유명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간송 미술관이라는 거를 나중에 만드셨는데
간송 미술관 네 네.
근데 이제 간송 문화재의 간송 미술관의 문화재를 빼놓고는 한국 문화를 논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중요한 우리 미술계 또 문화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미술 쪽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은 보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품이나 이런 네. 게 일본에 의해서 많이 도굴도 행해졌을 것 같고요. 또 자기 나라로 많이 가지고 가는 거를 네. 이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많이 본인의 부를 이용해서 많이 막기도 하고 지켜내신 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제 간송 미술관이 있고 그 안에 그럼 이분이 지켜낸 작품들이 그 간송 미술관에 많이 전시가 돼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 굉장히 많고요.
네.
그 5천 점에서 한 만여 점 정도 된다 그래요.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라디오 정보 시대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간송 미술관의 문화재를 빼놓고는 한국 문화를 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난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간송 전형필 선생님, 네, 한국의 미를 지킨 문화국부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도 많이, 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제 우리의 한국의 미를 지키기로 한 이 시대, 일제강점기의 이 시대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 식민지 정책 중에서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우리나라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일본이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죠.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네, 민족의 혼과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식민 지배를 아주 굳건히 하려고, 네, 영원히 하려고
아주 그냥, 네,
그런 이제 문화적인 문화 말살 정책을 썼는데,
네,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창씨 개명.
맞아요. 네.
창씨 개명이라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은요, 일본이 우리의 성과 이름을 공식적으로 쓸 때 항상 일본식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는요, 창씨 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자녀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네,
이렇게 하는 그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많은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라는 거는 일제가 이제 일본의 조상과 왕을 모시고 있는 신사에다가 강제로 이제 참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있었잖아요, 조선시기에.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학교를 폐교하기도 하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내선일체라는 거래요. 내선일체라는 거는 이제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네, 그 대륙으로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죠, 일본이.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데 이제 박차를 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인을 일본의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겠다.
네.
뭐 이런 정책들을 이제 강하게 쓰기 시작했고요. 뭐 이러한 이제 기조 속에서,
네,
그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그 전국적으로 있는 유물이나 고분,
네,
유적지들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해요.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수없이 약탈을 해가고 이제 그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네,
전부 이제 그 외국으로 반출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간송 전형필 선생님께서는,
네,
그걸 사비를 털어서 그거를 다 그 삼국 시대부터 조선 근대에 이르는 작품까지를,
네,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우리나라 무사 정신을 지키는 문화유산이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비싼 돈을 주고, 네, 다 막아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간송 전형필 선생님인데, 사실은 지금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배경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일본에서 식민지 지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말살하려는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그중에서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게 창씨 개명이 들어갈 테고 또 신사 참배 그리고 내선 일체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네,
사실은 이 전형필 선생님은 니네들이 그런 민족의 혼과 정신을 말살하려고 이런 정책을 피지만 우리의 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지켜냄으로써 좀 우리 민족의 혼을 가지고 싶고 좀 뺏기고 싶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사실은 부자가 뭐 이 선생님뿐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우리의 문화재를 굉장히 지켜냈다라는 게 좀 이런 분을 그 미술계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전형필, 간송 전형필 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혀 새롭다라는 게 네.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우리 청취자분도 좀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송 전형필이라는 분이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켜져 있구나라는 고마움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네. 일생을 잠깐 네.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잠깐 좀 더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옛날에 이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파리를 침략하죠.
네.
프랑스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파리에 입성하면서 문화재를 약탈합니다.
예, 약탈해서 태우기도 많이 태웠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 이거에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그 히틀러가 파리에 입성해서 문화재 강탈을 한
강탈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그 문화재 그 약탈당한 문화 유산을 네. 되찾기 위한
네.
그런 어떤 그 저 특수 임무를 맡은 이제 그 부대를 네. 창설해 가지고
네.
그 문화재를 다시 되찾아온다는 그런 내용의 얘긴데 이게 이제 모뉴멘츠맨이라고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시대를 완전히 말살하고
네.
집들을 불태워도 국가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지만 그들의 역사와 유산을 파괴한다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지. 히틀러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도시를 파괴하고 뭐 약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력적으로 하는 것은
네.
다시 재건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네.
그 나라 국가가 갖고 있던 문화를 파괴한다는 것은 다시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건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식민지를 만들고자 하는
네.
그런 획책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온몸을 다해서 평생을 통해서 막아냈다고 하는 것은
네.
대단한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스튜디오에서 정보 주고 계신 분은요.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나트 미술학원 전화번호 678-891-8638 678-891-8638번입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시대적 배경이나 이건 얘기를 들어봤고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일생에 대해서도 나눠보고요. 네. 또 이분이 되찾은 문화재는 어떤 게 남아있나 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이분은 언제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셨나요?
예, 이분은 이제 1906년도 서울 종로에서 이제 미국상을 하셨던 대부호예요. 전영기 씨의 맏아들로 태어납니다.
네.
아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뭐 책 읽기도 좋아하고 특히 예체능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음악과 미술을 감상 같은 거 굉장히 즐겼고요. 이제 휘문고등학교를 이제 나오신 분이고요.
네.
그 당시에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이제 야구부 주장을 맡기도 했을
네네.
정도로 예체능 분야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일본 유학을 했던 분이고요.
네.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분이 이제 24살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요. 그럼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분이 맏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죠.
네.
24살 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나요? 그 재산이?
아, 이분 그 아버님 재산이 한 10만 석지기였다 그래요.
안 와닿는데요. 10만 석지기.
이제 그거를 이제 현재 시가로 환산을 해 보면
네.
1조 원 이상이었다 그럽니다.
현재 시가로. 엄청 부자였군요.
예, 그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20대 때에 1조 원 이상의 거부를 물려받았어요.
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다가 음악도 좋아하고
그렇죠.
또 야구부 주장하는 체육도 좋아하고 또 일본 유학파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20대 중반에 본인의 노력이 아닌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순전히 물려받은 게 요즘 돈으로 한 1조 이상.
네.
상상도 안 가는데요. 사실 저는 그러면 보통 그 젊은 혈기에 그렇죠. 아, 뭐 그 좀 탕진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긴 예, 한데
돈을 허투루 쓰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죠.
쉽고 네. 또 급기야는 이제 그 우리가 복권 당첨이 된 사람들처럼
말로가 다 안 좋잖아요.
안 좋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근데 예.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하질 않고 문화 말살 정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 문화를 지키는 내 전 재산을 바치게 되는데 와. 아, 그렇게 결심을 하고 네. 한 평생을 살 수 있게 한 대는 한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영향을 분명히 보통 물론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좀 이렇게 부유하게 자랐잖아요.
네, 그렇죠.
어? 부러울 거, 남 부러울 거 없이 부유하게 자랐고 또 20대 중반에 굉장한 부를 물려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도 정말 이 문화 지킴이 쪽으로 본인의 전 재산을 해서 이렇게 지켜내기까지는 친구 내지는 뭐 애인 아니면 아. 선생님 뭐 이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주변에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위인들이나
네.
어떤 그 커다란 업적을 남긴 분들을 보면 그 주변에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일생의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그렇죠.
이분도 역시 이제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오세창이라는 분이에요. 오세창.
네.
근데 이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서화가이시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한 지식인이었었는데 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로 어떤 정도의 어떤 분이냐면은 14세 때 역관 시험에 합격을 했을 정도로 한학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이에요. 역관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 또는 일본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통역관을 말하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중국 쪽에 이제 역관이셨는데요. 이분의 아버님도 역관이셨어요.
오,
근데
네.
이제 역관들이 그 외국을 많이 그 당시에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깨셨다고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지식인이고
네.
세상 물정에 밝았던 거예요. 그래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역관 시험에 이제 14세 때 합격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 한학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군과
오, 예.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6당 체남선의 김이 독립선언
독립선언문에 시작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거를 교정해 주신 분이래요.
누가 오세창 선생님이?
네.
오.
그러니까 이제 6당께서도 지식인인데
네.
이분이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수정을 좀 리뷰를 좀 해주십시오
예.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고요.
굉장한 지식인이었군요. 네.
또 이제 이분의 아버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오세창 씨,
예, 오세창 씨의 네. 아버님, 네.
예, 이분의 아버님이 그 추사 김정희 씨 아시죠?
알죠.
추사 김정희 씨의 제자예요.
아...
추사 김정희 씨의 제자로서 또 이분 역시도 문화 소장가예요.
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추사 김정희 씨가 그 제주도로 유폐를 했을 때.
네.
귀향 간 거죠.
네.
귀향 가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분이 이제 그 중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역관이니까
네. 오세창 씨 아버지가 네.
필요하신 네. 모든 물건들을 이제 거기다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제자니까 막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대주셨나 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추사 김정희 씨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은 없고 하니까 글씨 하나 써줄게. 뭐
그게 더 좋네.
뭐 이렇게
예, 예.
또 그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네네.
그런 분이 아버님이셨고 했던 그 오세창 씨, 오세창 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군요.
간송께서 받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이분이 독립운동가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에 상상도 못할 거부가 되면서도 그걸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의 이제 간송이라는 호도, 아호도 이분이 지어주셨어요. 오세창
선생님이. 예.
이게 이제
무슨 뜻이에요?
간송께서 간송?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굳건하셨던 분 같아요. 바르고.
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네. 그래서 예. 이제 오세창 선생님께서는 산골물 소나무송에서 이제 산골의 소나무다 이런 이제 그래서 간송이라는 아호를 지어주셨는데 그 추운 겨울 깊은 산 속에도 얼지 않고 흐르는 물 그 자리를 지키고 선 소나무와 같은 마음을 지녀라 하는
오,
뜻에서
좋네요. 예.
간송이라는 아호를 직접 지어주셨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그 이제 다시 간송 얘기로 들어갑니다.
네.
간송께서
근데 영향은 그러면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고 굉장한 지식인인 오세창 선생한테 이분이 간송 선생이 그 영향을 받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호도 오세창 선생이 간송이라고 지어 주셨어요. 이게
네.
이제 다 20대 때 이제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대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자기가 거부가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향이 설정돼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굉장히 그 우리 국가 민족에 대한 어떤 민족 혼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유출되는 것을 이제 막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서울 관운동에 이제 한남서림에서 이제 고서화를 취급하던 서점인데 이걸 인수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성북동에 이제 북단장이라는 곳을 매입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문화재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고려 청자 같은 게 이제 막 유출되니까 그거 한 20점을 구입하기 위해서 집 400채 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 당시 그 한 채 값이요. 1,000원이라고 그래요. 기와집 한 채 값이요. 근데 그거 이제 400채 값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돈이죠.
와.
그거를 이제 고려 청자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그 지불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
고려 청자 막 이렇게 이 구입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네.
저 젊은 사람이 그 돈을 이제 쉽게 유산을 받아서 그런지
네.
자기 재산으로 사기 그릇 모으는데 전 재산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웃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였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 청자 20점을 왜 집 400채의 값을 지불하는 게 이제 아유 아버지한테 쉽게 재산 받더니
그렇죠.
사기 그릇 같은 이상한 거 모으는데 저런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군요.
저런 짓을 하고 있네. 쯧쯧쯧.
예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특이한 점은요. 그런 그 보물들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쓰면서도
네.
싼 값에 사질 않아요. 그 보물의 가치를 그 자기 스스로 인정한 가치를 정말 충분히 지불을 하고
네.
사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이한 게 뭐냐면 국내에 에서 보존될 수 있는 작품들은 사질 않아요.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네.
외국으로 빠져나갈 작품들만 이분께서 골라서 사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값을 제대로 쳐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 시대에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나트 미술학원 전화번호 678-891-8638 678-891-8638번입니다. 자 원장님 저희 오늘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기를 그 한국의 미를 지킨 문화 국부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본인이 이제 물려받은 엄청난 부로 문화재를 많이 지켜냈습니다. 결국은 20대 때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으로 그러니까 그 문화재를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30대 40대도 계속 이어지나요? 어떤가요?
아, 계속 이어지고요. 평생을 하셨고요.
평생을. 네.
이제 그 30대부터는 또 더 중요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그 피지컬 이렇게 지키는 거 외에 뭘 하시냐면은 이제 문화재 이분이 이제 그 결코 지켜내고자 했던 거는 그 우리가 민족 혼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문화재 속에 담긴 얼과 문화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야. 이제 문화재를 내가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야겠다라는 게 그 이면에 보면 아까 그 히틀러가 파리에 네, 했을 그렇죠. 때 그 문화재를 왜 작품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었던 게 우리나라가 결국 언젠가는 독립을 할 테고 그게 우리나라가 살아 있으려면 그렇죠. 민족 혼이 있어야 된다. 계승돼야 된다.
문화라는 건 하나의 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나라의 정체성이고 네. 그 정체성이라는 거는 계속 그 우리가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도 겪어낼 수 있고
그렇죠.
미래를
힘이 되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네.
이분은 이제 그 문화재만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사학이었던 보성고보라는 게 있어요. 보성고등학교죠.
네네.
그거가 이제 재정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인수합니다.
학교도.
예, 인수를 해서.
부자긴 부자였네요.
예. 그래서 민족 교육의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다시 이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교육이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중요하죠.
때문에.
그렇죠.
오, 네.
그러니까 문화유산만 막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1945년도에는 이제 한 1년 동안 보성중학교 교장을 맡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생 동안 이어지고요. 이분께서 그 되찾은 문화유산들을 보면은 일일이 이제 제가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굉장히 참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궁금한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청자 상감 운항문이 매병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려 청자라고 알고 있는 게 있죠. 막 학들이 막 있고 구름이 있고 이렇게
우리 그 미술 책에서 많이 봤던
네.
흔히 이제 고려 청자하면 떠올리는
네,
그건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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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이분이 딱 보는 순간에 그 당시에 이제 1930년대예요. 군수 월급이 70원이었던 시절에
70원.
70원.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2만 원 주고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월급이 70원일 때 2만 원.
네, 네. 그렇죠.
네.
이 청자를 탐낸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네.
전 선생이 구입한 값의 두 배를 줄 테니까 이 청자를 내게 파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이 청자보다 더 좋은 청자를 가져오신다 그러면 이 청자를 원금에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결국은 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보 68호예요.
이게 국보죠.
네,
그러면
국보예요.
이분이 지켜낸 이게 이제 국보가 된 거. 우리가 흔히 네. 보는 그 고려청자 맞죠?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상상할 텐데 딱 고려청자 하면 떠올리는 그
네,
병.
네, 네.
그렇죠?
예,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거 현재 국보 신청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국보가 12개고요. 보물이 10개인데 그 이상으로 더 많은데 그 신청을 안 하셔서 지금 그렇게 그 이 정도죠.
네.
사실은 그 이상이라고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 해례본은 참 얘기가 많이 되는 요즘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는 그건가요 훈민정음?
그렇죠. 훈민정음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네.
하나는 예의본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해례본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예의본이라는 것은 이제 세종께서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내가 왜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 그건 뭐 이제 옛날에 우리 국어책에서 보면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뭐.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왜 내가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에
네.
대한 세종이 직접 지으신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해례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학자들이 있죠.
네.
그분들이 이제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이 인간의 발성기관의 모양을 따와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구체적인 원리
네.
또는 사용법 등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에요.
네.
그래서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불릴 정도의 이제 구체적인 건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예의본은 아까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예의본은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해례본은 그 기록이 돼 있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 글자가 우리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뭐 이런 저런 이론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몽골 글자를 따온 것이다. 제가 실제로 몽골 글자를 보니까 뭐 리을자도 있고 뭐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몽골에서 따온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한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옛날에 화장실 보면 문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창호지 붙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문 거기에서 따온 것이다.
그 얘기도 잠깐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해례본을 찾음으로 해서
네.
이 모든 의혹이 다 밝혀지게 되죠.
굉장히 과학적인 글이었다라는 게 네.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네.
이 해례본을 우리나라에 딱 한 권 있었어요. 이거를 찾아내서 사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그 보관하신 분이 바로 간성 전영필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없었다면
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한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
참 우리 그 한글의 어떤 정체성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네.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훈민정음 해례본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지켜냈구나. 실제로 이 네. 선생님이 없었다라면 아직도 뭐 어디서 왔대더라, 창살 보고 만들었대더라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였던 거네요.
이분이 굉장히 이 간송께서
네.
이 수장품 중에서도 최고로 아끼셨다고 그래요. 가치를 알고 계셨던 거죠.
사실 최고의 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굉장한 우리나라의 정말 정체성을
그렇죠.
제일 우리가 하는 게 우리나라의 한글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네.
와, 최고의 보물이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느 정도로 이분이 아끼셨냐면
네.
6.25 때 피난 가실 때도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집에 있는 유물들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피난을 안 가시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갈 때 이거를 품에 품고 가셨다 그래요.
해례본을
네. 그리고 피난 가서 주무실 때도 베개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하셨네요.
그래서 지키셨고요.
네.
그다음 이제 광복 이후에는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얻은 거 같으면 나만 봐야지 뭐 이러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네.
공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국어학자들에게 공개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거네요. 결국은 네,
공개를 하고 우리 훈민정음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니 널리 연구해서 알리시오.
아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셨고요. 의미를 본다 그러면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가리키는 소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네.
간송은 그 소리를 그 문자를 전승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그렇죠.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저희가 간송 그 전영필 선생님이 이제 되찾은 문화유산 딱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모르는 유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청감 청자 그냥 고려 청자죠. 상감 운항 문이 매병 이건 이제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잘 소장을 하시고 또 공개를 해서 우리 국어사회에 한글사회에 많은 발전을 이루게끔 한 아주 소중한 자료를 가지신 분이다. 네. 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 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라디오 정보시대에 돌아왔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켜낸 문화재는 그 문화재만의 가치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뒤에 또 숨은 의미는 더욱더 그럼요.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감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고려청자, 유명한 고려청자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화재가 더 있을까요?
제 이번에 그 신흥복 씨 풍속 화접 화첩이 있어요.
풍속 신흥복 화첩. 예.
근데 이제 사실 신흥복 씨는 그 당대에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고요.
네. 요즘에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렇죠.
네, 요즘은 네. 없죠. 근데 이제 일본에 이제 그 당시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였어요. 신흥복 씨가.
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까요? 그림 너무 예뻐. 그림 너무 예뻐요.
예뻐요.
일본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약간 그러네요, 진짜. 상상해보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본으로 팔려가게 되죠.
일본에서 가져가려고 그랬구나. 예. 예.
가져가게 됐고, 가져갔어요. 가져갔고, 예. 사실 그 일본에서는 신윤복 씨 그림을 담배 포장지 디자인으로 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담배가 굉장히 히트쳤다는 실제로 그렸다고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자 이제 간송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을 가게 돼요.
네.
그래서 그 화첩을 사려고 그 일본 사람 그걸 소장하고 있는 일본 사람을 만나서
네.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간송이 처음에 얼마를 부르냐면 2만 원.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지금 현 시세로 200억.
네. 예. 근데 간송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랬어요. 네.
제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떳떳하게. 그래서 한 2만 원을 불렀는데 자 네. 일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No. 5만 원. 딱 이렇게.
그럼 지시를. 500억인가요?
그렇죠.
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냥 도저히 뭐 그 돈 갖고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쉬워하면서 간송께서 좋다. 내가 형편이 이제 그것까지는 안 되고
네.
한 번만 그러면 그림을 마지막으로
네.
한 번만 더 보고 가게 해달라.
아 화첩을 보여달라. 네.
그때 일본 그 소장가가 줬어. 그럼 한번 보시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보여줍니다.
네.
근데 하염없이 보는 거예요. 간송께서.
어.
그림을 그 자기 애인 보시듯이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하염없이 눈길로 어루만지면서 네. 계속 보시는 거야.
신윤복의 화첩을. 네.
그 일본 수장가가 감동을 합니다.
어. 그래서
아, 이 사람이야말로
네.
이 그림의 주인이구나.
어, 이분도 일본 분이지만
네.
훌륭하다,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2만 5천 원에.
에이, 그냥 네. 2만 원에 주지. 훌륭하다 네. 그랬더니.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한 250억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 외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을 지켜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고요. 여기 네. 지금 그러면 간송 미술관이 있다 그랬죠?
네,
거기 가면 다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거기 가면 다 볼 수가 있고요. 매해 또 매 그 시간마다 아 저기 그 적절한 시기에 전시회를 열고요.
네.
옛날에는 간송 미술관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붐비고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자, 이런 소중한 문화재를 지킨 오늘 간송 전형필 선생님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이분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조금 죄송스럽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선조 중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문화재를 지키고 민족의 혼을 지켜내기 위해 이렇게 애썼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소중히 돌보고 더 지켜내야겠다.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